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한국 서울에서 일미한 차관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0월 18일 한국 서울에서 일미한 차관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사무차관, 미국에서는 존 제이 솔리번 국무부 장관, 한국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출석해 북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모든 수단을 통해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극대화함으로써 북조선 스스로가 정책을 바꾸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미한 세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역할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과 최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요구를 포함해 북조선을 외교, 경제 면에서 고립화시키기 위한 노력, 안전 보장 면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인권, 인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미한 공통의 과제이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 사람은 북조선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특히 해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심화하여 대북 정책의 연계에 머무르지 않는 일미한 세 나라의 협력을 더욱 진행시켜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일미한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의 모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한국 서울에서 일미한 6자회담 수석 대표에 의한 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에서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조 국장, 미국에서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 정책 담당 특별 대표,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조선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날 열린 일미한 차관협의에서의 논의도 감안해 최근 북조선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함과 동시에 압력 강화를 통해 북조선이 정책을 바꾸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미한 세 나라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는 점에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및 외교, 경제면 그리고 안전 보장 면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일미한 세 나라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홈센터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1월에 들어섰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떨어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조선의 11월은 물이 오는 추운 겨울이지요. 북조선 관련 매체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석탄의 수출이 중지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국내의 석탄 가격이 폭락하여 다행히도 일반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따뜻이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이 갖춰져 있는 일본의 홈센터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홈센터는 자체의 힘으로 집을 단장하고 수리하는 등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자재, 생활자파 등을 판매하는 큰 매점입니다. 최근 저는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쿄 교외에 있는 홈센터를 찾았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5층으로 된 홈센터는 일반 상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층에 들어서니 축구 경기장과 비슷한 넓이로 칸막이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일반 자파와 생활용품, 건축 자재와 공구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재 공작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손님들이 책상, 골상 등의 도면을 그려서 가져가면 목수가 그 자리에서 제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손님과 함께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층에는 각종 가구, 침대, 이불 등이 팔고 있어 자기의 취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가구 등을 전시한 모델방도 있어 저희 집을 장식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너무 넓어서 저는 같이 간 사람과 헤어져 서로를 찾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필요한 상품을 찾을 수가 없어 종업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안내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고 가구 등 부피가 큰 상품들은 제가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집까지 배달해주는 체계가 구비되어 있어 참으로 편리하였습니다. 홈센터는 일반 소규모 상점과 비교하면 많은 종류의 상품이 비교적 누군 가격으로 팔고 있어 새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상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5시간에 걸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한 후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많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사 여러분, 저에게 홈센터를 소개해 준 지인은 북조선 출신자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여 5년째인데 어린이를 키우면서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와서 희망이 이루어졌고 여성인 자신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홈센터에서 집을 꾸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몇 명의 직원밖에 없는 작은 회사이지만 앞으로는 수십 명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북조선에서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일본에 와서 꿈이 생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휴식도 없이 노력하고 있는 정열이 넘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또는 살고 있는 집을 새롭게 꾸리자면 어려움이 있지요. 북조선에는 일본과 같은 홈센터가 없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장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 집을 꾸리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산이고 상품의 품종도 제한되어 있고 더욱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요. 따라서 권력이나 돈이 있는 집과 일반인들의 살림집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요.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체로 만들어 쓰거나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일본에는 홈센터와 같은 다종다양한 상품이 갖춰져 있는 상점들이 많아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참으로 편리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이 갖춰져 있는 홈센터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은 11월이면 강추위가 온다고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30일 국가 핵무력 건설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날에 로동신문은 전암수라는 사람의 좀 논설을 한 것은 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논설의 마지막에 부분에서 조남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 건설에 대업을 한 것은 이미 최종 완성을 위한 목표 달성이 다 이루어진 이런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너무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핵무력 건설 거기에 대전 완성을 위한 목표 달성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9월 15일 날에 중거리 단도미사일을 북조선이 그것은 화성 12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사일을 좀 발사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 전력 완성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는 그 전작점에 거의 다다를 좀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무를 좀 집중하고 극장으로 좀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은 국가 핵무력 그런 건설란 것은 완성으로 좀 되지 않고 막 그러나 이제는 좀 그 전착점에 도달을 좀 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러한 그 도달점에 되었다가 빨리 끝나도록 좀 하자라고 김정은 그 위원장의 말에도 있었는데 막 그것은 실현 됐던가랑 그런 느낌이 가지 이번에 10월 28일 날에 노동신문 논설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꼈다란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북조선이 그 핵시험이나 ICBM 대륙간 단도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좀 억제할 가능성,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특히 핵시험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렀다는 벌써 북조선의 기술 단계라는 것은 앞으로 핵시험을 좀 필요 없는 단계에 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실제적인 좀 그 시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시험을 좀 통해서 핵 개발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단계에 벌써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 시험을 하지 않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더 큰 이유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반발입니다. 중국이 너무나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조선이 좀 같은 장소 분계리에서 계속 핵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 핵시험을 좀 하게 될 때 방사능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나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사능 유류한 것은 이른바 그 중국에 대한 너무 좀 심각한 가격으로 좀 줄 가능성 있었기 때문에 제3자 핵시험을 좀 했었던 2013년 2월 이후에는 중국이 좀 너무 강력하게 북조선에 대해서 이런 반사능 유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핵시험을 좀 하지 말라고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5월 3일 날에 북조선이 이 여섯 번째 핵시험을 한 직후에 그 5월 20일 날에는 중국에서 지질학자들이 좀 오고 북조선의 지질학자들에게 이러한 그런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반사능 유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시험을 좀 하지 않게 될 가능성 이런 점에서 보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좀 통해 관해서도 북조선의 태도가 좀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0월 달에 미국이 한국과 같이 군사 연습을 좀 하고 거기에 전략 무기를 좀 도입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북조선이 별로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그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극히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무시를 좀 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 앞으로 북조선이 국가 핵무력이 막고 이 좀 건설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핵시험이나 ICBM 발사시험이란 것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2015년도 하반기에 방송한 NHK 연속 텔레비 소설 아침이 왔다의 주제가인 AKB48의 365일의 종이 비행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AKB48의 365일의 종이 비행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수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토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 www.r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